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에 대한 외경심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인지 탐색하기 위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길을 걷다 보면 발은 더러운 흙 먼지로 뒤덮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청한 사람은 자기 집에 손님이 도착하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제공하거나 혹 부유한 집이면 반드시 자기 집 하인으로 하여금 손님의 발을 씻어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에 노출된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 주었습니다. 식용 혹은 등잔 기름으로 사용되던 감람유는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라 값싼 일상용품이었기에 누구라도 자기 집을 방문하는 손님 머리 위에 감람유를 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입을 맞춤으로 영접의 예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그 어떤 영접의 예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애당초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7장 37절이 그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 여인은 그 동네 사람으로부터 죄 많은 여인으로 경멸당하는 여인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셔서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즉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향유는 값싼 대중용품인 감람유와는 달리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향유가 고가품이었기에 향유를 담는 그릇 또한 고가의 옥합이었습니다.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간 그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팔 밑에 엎드려서 흐느끼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뒤에 감히 일어서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엄두조차 내지 않고 여전히 엎드린 채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탐색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그 광경을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시몬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마음속으로 단정했습니다. 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로구나. 만약에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다가온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마땅히 물리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발에 향유를 붓는 것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다니 선지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구나.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죄인들의 죄의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단정한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바리새인인 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타당한 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을 뿐 자신의 생각을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단정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의 증언입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한 명의 하루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의 10배에 해당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체주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대답은 하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삼척 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질문의 의도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몬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시몬으로 하여금 죄 많은 여인을 주목하게 하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믿는 사람만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스스로 의인을 자처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서도 전혀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은 의인이기에 죄인이 없는 자기에게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인이기에 죄사함 받을 거리가 전혀 없으므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구원자를 사랑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의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 많은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을 정도였으므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 여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복음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함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온통 죄 덩어리였던 자신의 전 존재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시고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향유 같은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구원의 은총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복음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함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기에 자신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 의인이라 믿었던 죄인이었고 죄 많은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까닭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면 그 사람 앞에 아무리 주님께서 앉아 계셔도 그 사람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추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자각하면 그 사람은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해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마태복음 7장의 죄 많은 여인처럼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온 중심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를 찾은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접한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대인들은 각각 225km와 45km나 되는 먼 길을 마다 않고 내달아 루스드라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킨 사도 바울에 대해서 깊은 경외심을 갖고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교묘하게 충동질해서 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성 안에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을 엄금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얼마나 급했든지 자신들의 율법을 스스로 어기면서 바울을 성 안에서 돌로 쳤습니다. 돌로 바울을 위협해서 멀리 쫓아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 바울에게 돌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갓 복음을 영접한 루스드라의 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마저도 그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비굴하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폭도로 변한 사람들로부터 돌 세례를 받던 바울이 마침내 쓰러져서 미동도 하지 않자 바울을 돌로 치던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판정하고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루스드라 성 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종적을 감추자 그제야 복음을 갓 영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시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바울의 시체를 어떻게 장례 지낼 것인지 의논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판정 내렸던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안전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돌 세례를 받고 바울을 돌로 치던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정을 내릴 정도로 돌 세례의 죽음 가운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몸이 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온통 상처, 피멍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일어났다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 성에서 가능한 한 먼 곳으로 빨리 피신해서 상처투성이인 자기 몸을 추스르는 것보다 바울에게 더 시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처신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 세례의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즉시로 루스드라 동쪽 140km에 위치한 더베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튿날의 일이었습니다. 돌 세례의 죽음 속에서 일어난 바울은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이 대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방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 바울에게 돌 세례를 퍼붓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바울을 쳐 죽이기 위해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티옥에서부터 원정 왔던 사람들이 아직도 머물고 있는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성으로 되돌아가는 바울의 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돌에 맞아 온 몸이 상처와 피멍투성이입니다. 상처투성이인 바울이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자신의 몸을 질질 끌면서 방금 자신을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 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이처럼 무모하고도 미련한 짓을 스스로 감행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지금 루스드라 성 안에는 바울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보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구경꾼들이 더 많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더욱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것을 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보고 아는 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시체로 질질 끌려 나갔던 바울이 성 밖에서 설령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대로 머나먼 곳으로 피신해 버렸더라면 그가 루스드라 성 안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허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요. 더욱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 역시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의 산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돌 세례의 죽음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난 바울에게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처와 피멍투성이인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육체는 비록 돌에 맞아 쓰러진다 할지라도 자기 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꺾어지지 않음을, 아무리 짓밟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짓밟히지 아니함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권능임을, 비록 상처투성이 일망정 자신의 온 몸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역설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과 비스티아 안티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고니온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스티아 안티옥은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게 하여 바울을 아예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티옥은 무슨 수를 쓰든 피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 그곳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티옥을 되찾아갔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사랑으로 인함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바울은 이처럼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며 일평생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통한 바울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일평생 구원의 복음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죄인임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임을 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짓밟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자신의 천직으로 삼던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고백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폭도 바울에게 구원의 은총을 일방적으로 그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사함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토록 자신의 죄인 되었었음을 잊지 않으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35절, 38절과 39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 존재 자체가 존립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만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죄인의 괴수였던 자신이 사함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을 자처하면서 하나 주님을 영접하고서도 주님을 초청하고서도 주님을 손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던 어리석은 바리새인 시몬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자기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죄 많은 여인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에게 자기 생명의 옥합을 깨트려 자기의 사지백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돌 세례의 죽음 속에서 일어나서 방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요. 이고니온과 비스티아 안티옥을 되찾을 수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것은 결코 바울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폭도였던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입고서도 단 한순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잊지 아니하고 일평생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의해 역설적이게도 의인의 삶을 일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양화진 모교 강좌의 강사는 국악인 황병기 선생님이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황 선생님이 저와 제 방에서 환담을 나누던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특출나게 예쁜 사람을 보고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말을 하고 반대로 뛰어난 인물화를 보고는 살아있는 사람 같다고 말을 한다. 이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다. 또 그분은 강의 도중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연주는 정신 행위가 아니라 육체 행위이다. 단 하루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연아 선수라도 한 달만 가만히 쉬면 얼음판에서 미끄러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릿속에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행위, 육체의 훈련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머릿속의 아름다운 선율은 결코 명연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믿음은 정신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죄인이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머리로만 깨닫고 마음속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믿음은 육체의 행위였습니다. 더러운 죄인인 자기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셨음을 머리로 깨달았기에 그 깨달음은 주님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육체의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믿음은 정신 행위를 뛰어넘어 육체 행위로 이어졌기에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을 수 있었고 말씀이 육신을 입는 그의 삶은 이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돌 세례의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이 방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던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루스드라 성을 향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 다시 들어가는 모습보다 더 감동적인 명화를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오직 주님 사랑하기를 초지일관한 바울의 생애보다 더 감동적인 그림을 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삶이 이처럼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이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엮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일평생 자신이 괴인의 괴수였음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그가 사랑했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당신의 영원한 작품으로 승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평생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점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각이 한순간의 정신행위로 끝나버리지 않게끔 지속적인 육체의 행위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온 몸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을 입게 하십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암 덩어리를 지니고 살아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동안에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을 자각하면 자기 몸을 움직여 의사를 찾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성실하게 복용하면서 의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동안에는 어리석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주님과 무관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더러운 죄인이었던 자기 실체를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으므로 당신 자신을 제물 삼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일평생 온 중심을 다해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행위가 정신 행위로만 멈추지 않고 우리의 육체 행위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의 눈과 귀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입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겨드리고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드린 죄 많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된 그 여인처럼 상처 두성이의 몸으로 방금 죽음의 돌 세례를 당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바울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명화보다 더 감동적인 주님의 작품으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